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 총국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 공업성, 국가 우주 개발국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어제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라이스 보좌관과 왕 부장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어제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비행과 항해를 계속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특히 남중국해와 그 상공이 국제공역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항행의 자유 원칙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과 고주파 레이더 시스템 등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중부 홈스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시리아 정부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관측통들이 분석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군단체 사이에 이번 주말부터 휴전이 개시됨에 따라 정부군이 ISIL과의 전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홈스 지역은 지난 2014년 5월 이후 시리아 정부가 거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도시 팔미라 등 동부 일부 지역은 ISIL이 장악한 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SIL은 어제도 홈스 지역에 연쇄 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46명을 살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오스트리아와 9개 발칸 국가들이 그리스로부터의 난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10개국 외교와 내무장관들은 어제 스위스 빈에서 중동 지역의 전쟁과 가난을 피해 탈출하는 난민들의 추가 유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조치들 가운데는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난민들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수용 대상 난민들은 전쟁을 피해 탈출하고 있는 이라크인과 시리아인들에게만 국한되며 주로 경제 문제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출신자 등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10개국은 또 이민자들이 난민으로 등록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과 국경별 보호 관할국가 지정, 그리고 그리스 접경국가 마케도니아 지원 등을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주자의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네바다주 당원대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1위를 차지해 초반에 치러진 경선지 4곳 가운데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다음 주 10여 개 주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을 앞두고 최근 실시된 각 주별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어제 처음으로 공화당 내 유력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번 주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 승리를 통해 우세를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테러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오늘 발표한 테러 경보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등 유명 휴양지에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는 가운데 최근 들어 테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수도 자카르타에 총기와 폭탄 공격을 가해 6명을 살해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즉 25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합니다.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절반가량 중단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부지 선정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That's a complex system. It's going to take some time for us to find the right location.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끼겠고 아침 최저 영하 2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결의안이 곧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뉴욕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가 마련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전체 회의에 앞서 중국과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하고 24일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에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채택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 외신들은 뉴욕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 측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에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을 압박하는 매우 강한 조치들도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외교관은 익명을 전제로 미중 두 나라가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는 중국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외신들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에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련된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줄곧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담을 내용들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백악관에서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왕이 부장과 라이스 보좌관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서 강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과 왕이 부장은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두 사람의 면담 중 자리를 함께해 지속적이고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미중 관계에 관한 관심을 나타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온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와 관련해 현재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이사국들 사이에 결의안 문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문안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미한 공조 아래 작성됐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미 핵심 당사국 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만큼 강력하고 실효적인 그 제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미중이 합의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그간 중국이 강력히 반대해온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 금지와 같은 고강도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을 비롯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 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등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과거보다 강화된 합의 내용이 나와야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석탄 포함해서 이제 광물 수출 그런 것들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항공유 석유를 주시한다든지 그다음에 금융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확대한다든지 그런 과거보다 강화된 내용들이 합의가 되고 나와야 실효적인 제재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좀 그 기관들 발표는 상징적인 측면이 크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기관들 뭐 이름 바꿔달고 나오고 회사 이름 바꿔달고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합의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이 밖에도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행위에 관여한 무역, 금융회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이번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데 대해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한중관계 악화 조짐 등으로 중국이 상당 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압박도 크고 공을되었던 한중관계도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무엇보다 중국 국내 민심도 북한을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시진핑 정권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선으로 합의를 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 교수는 이번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박사는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잘 준수할 것으로 본다면서 북중 간에 진행될 양자 제재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안보리 제재는 어쨌든 3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중국도 동의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겠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그런 입장을 북한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재 대북 제재는 중국이 잘 준수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문제는 그 외에 양자제 제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것.
한편 한국 외교부는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곧 채택될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논의는 물론 결의안의 이행 방안, 그리고 다양한 다자, 양자 차원의 추가 제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안보리 결의 자체는 한반도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각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궤도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왕이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논의를 병행해 추진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아직 완전히 일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중국 측의 이 제안이 매우 중요하고 합리적이며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는 동시에 각 당사국의 관심과 우려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절반가량 중단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해 주목됩니다. 북한이 중국에 광산물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3일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의 말을 인용해 3월 1일부터 이 기업인의 회사가 북한과의 석탄 무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황구시보에 따르면 이 기업인은 이번 조처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한 제재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의 50%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중국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상무부와 해관총서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랴오닝성 정부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이 기업인은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환구시보의 보도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무역은 중국과의 교역이 대부분이며 특히 지화자원인 석탄은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한편 북중 간 지하자원 교육 중단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원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자원연구소는 24일 발표한 북한 지하자원 수출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북한 지하자원의 대중국 수출이 중단되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4.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단체의 최경수 소장은 지난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이 막히면 북한이 경제를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출을 어떻게든 늘려야 되겠지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지하자원 아니면 수산물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일단 뭐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왜 내수가 북한을 먹여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수출 쪽에서 이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그러면 아무리 내수 쪽에서 진작을 시킨다 그래도 쉽지는 않겠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총 13억 200만 달러치의 지하 자원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탄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철광석, 연광, 귀금속광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대중 지하 자원 수출이 중단되면 북한의 외화벌이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현재 활성화된 북한 장마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북한과의 지하 자원 교육을 통해 들어온 물건들이 북한 장마당에서 팔리는데 자원 수출이 중단되면 그 여파로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물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교역 중단의 여파로 석탄과 철광석 광업 분야 근로자 4만 9천여 명과 1만 5천여 명이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대체 작업에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동북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지하자원을 포함한 북한의 대북교역을 전면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박근혜 한국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만 3년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포용과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정책으로 삼고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지난 2013년 2월 12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불과 13일 남겨놓은 시점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를 원칙에 입각해 포용과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정해놓은 상태였지만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박사입니다.
제3차 핵실험 시기가 마침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포용 정책과 압박 정책을 병행하는 이런 정책 기조를 과연 시작하기도 전에 변경해야 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 위에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과 3월 독일 방문에서 통일 대방론과 한반도 통일 구상에 관한 드레스덴 선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북한군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으로 한때 심각한 긴장 국면에 빠졌지만 8.25 남북 고위급 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차관급 당국회담까지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 외교도 힘을 받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먼저 취하면서 사실상의 대북 봉쇄 정책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분석을 낳았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외화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점은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모든 교류나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거래 자체가 핵개발과 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전의 제한적인 관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달러와 그 경제거래 관계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봉쇄 정책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환권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포용과 압박 모두에 열려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강경책이 기존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은 아니며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 비핵화의 최우선 정책 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고육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제재에 관해 논의할 때면 항상 한국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현금을 바로 김정은 체제에 전달해주면서 왜 중국에게만 제재의 강화성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논리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으로서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북한의 이런 전략적 도발에 맞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상을 공식화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중국 때문입니다. 김한권 교수는 사드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미, 한, 중 세 나라가 공통의 이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미 중이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그것을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사드 배치에 관한 단계 단계 부분에서의 협의에 관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빨랐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적절하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이나 사드 배치 협상 카드를 너무 빨리 써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박사입니다.
한국이 당사국이면서도 독자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라든지 전략적인 카드가 소진되었다. 이 점은 향후 2년간 박근혜 정권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다음 정권에서도 과연 한반도에서 한국이 어떤 독자적인 그 외교안보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다시 한번 밑바닥서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중국이 제안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자신들의 비핵화가 아닌 핵 감축 협상과 병행하자는 입장으로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선 관련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논의와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가 동시에 6자회담의 틀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한미 중이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박근혜 정부가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서라도 관련국들이 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감행하며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노선 관철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우선순위는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 체제를 겨냥한 압박기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했던 이전과는 달라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네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무장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 북한으로의 자금줄 차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국제사회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병진 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북한으로선 핵을 사실상 체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옥현 전 한국국가정보원 제1차장입니다.
북한에게 핵이란
협상론이 아니고 현재의 국면에서는 현재 거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남북한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중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한미 관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은 더더욱 체제 보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봐요.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듬해인 2013년 3월, 20년 만에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병진 노선을 국가 노선으로 채택한 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헌법 전문의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은 거부한 채 집권 기간 내내 병진 노선에 따라 핵무력 소형화와 경량화, 다종화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축포 성격인 수소폭탄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것도 핵강국 실현이라는 병진 노선의 성과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워 체제 결속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병진 노선의 또 다른 한 축인 경제 부분 역시 김정은 체제 들어 일부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4년 연속 1%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확대와 비공식 경제인 시장 확산 조치 덕분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압할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을 통한 대외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내부 자원이 부족한 북한으로선 외부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제사회 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획기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북중 무역이 줄어드는 추세니까 거기다가 어찌됐든 중국이 공식적인 제재를 하면 좀 더 나빠질 수가 있죠. 지금 최근에 북한이 경제개발구 뭐 이렇게 해서 그나마 성과를 가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부분은 관광 부분인데 일정 기간 동안 조금 손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역도 통관 절차만 조금 까다롭게 해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북한은 2013년 5월 외자 유치를 위해 경제개발구법을 만들어 26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지만 여전히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같은 고립심화는 올해 36년 만에 7차 당대회를 여는 김정은 체제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도 이를 의식한 듯 4차 핵실험 이후 연일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4차 핵실험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길이 열렸다며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핵개발과 경제발전이 양립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같은 비판에 대해 북한은 핵개발이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맞서왔습니다. 북한은 병진 노선을 채택하며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핵개발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국방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국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국방비를 2013년 전체 예산의 16%에서 2014년과 지난해 15.9%로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북한 체제의 특성과 예산 체계를 고려할 때 이보다 훨씬 높은 국민 총소득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4일 국회에 출석한 한국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북한은 발표하기로 북한 예산의 약 15.9% 정도를 국방비로 쓴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북한이 발표되는 예산 외에 은닉하고 있는 예산 제2경제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 이것을 치면은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그러한 기법을 동원해서 판단하면 약 100억 불을 상회하는 예산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전문가들은 세계 5대 핵 보유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국방비 투입이 필요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핵무기 자체를 개발 생산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지만 이를 실현할 각종 투발 수단과 지휘 통신 정보 등 운용 자산을 갖추는 데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미국과 중국 등 5대 핵 보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군비 지출의 1위부터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장을 지낸 차두현 통일연구원 개건연구위원입니다.
북한 핵 개발 비용이 얼마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보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핵탄두만 놓고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 탄두를 실어나를 딜리버리 시스템까지 다 갖춰야 실질적으로 완전히 보유국이 되는 거거든요. 파키스탄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재래군비에서도 엄청난 강국국이에요. 핵 전력이라는 거 이게 재래 전력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핵 개발을 하게 되면 재래군비도 현대화를 해야 돼요.
북한과 같은 경제 후진국이자 인도에 맞서고 있는 파키스탄 역시 1998년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집권 5년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의 성공 여부는 결국 민생 해결에 달려있는 만큼 핵 문제 해결을 통한 대외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북한의 경제 강국 건설은 고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보, 정찰, 감시 능력을 보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군사위원회가 24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과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날 상원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케퍼르티 사령관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이 아마도 일주일 안에 첫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presentative, we'll have a we're forming a joint working group that I think will have its first meeting probably within a week. I think we'll have that settled.
스케퍼르티 사령관은 사드 배치 논의가 다층 방어망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배치 일정과 장소 등을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지난 23일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 체결을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스케페르티 사령관은 이날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드는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적합한 부지를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a complex system. It's going to take some time for us to find the right location because where you locate it makes a difference to how effective it is.
배치 장소에 따라 사드의 효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케페르티 사령관은 사드 부지 선정 절차가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자세한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다층 방어가 유일한 정답이라며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the layered defense is the only answer to go after the missiles once launched.
북한의 형성되는 핵미사일이 주한미군 등 한국에 거주하고 일하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과 한국 국민, 일본, 하와이, 미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패트리엇, 이지스 전투함과 더불어 사드로 구성된 다층 방어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정보, 정찰, 감시, 즉 ISR 능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o me is ISR because it allows me to be in the proper posture, to be able to get ahead of whatever it is he intends to do.
스케퍼르트 사령관은 서울에 매우 근접한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병력,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특수전 병력, 장사정포, 사이버 위협 등을 나열하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정보, 정찰, 감시의 도전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56km 안에 한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면서 북한의 주기적인 도발에 직면해 있어 자신이 확보한 조기 경보 시간은 12시간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스케페르테 사령관은 이런 환경 때문에 김정은의 의도를 자세히 파악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와 정찰, 감시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인들은 북한을 최대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년간 전국 순위에서 2위로 꼽히다가 올해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최대 적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갤럽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미국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1개 나라 중 북한을 최대 적국으로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6%로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에 이어 러시아가 15%, 이란 14%, 중국이 12%로 뒤를 이었고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근거지가 5%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2015년에는 15%, 2014년에는 16%로 적국 2위로 꼽혔었지만 올해는 지난해 18%로 1위였던 러시아가 3% 낮아지면서 1위로 올랐습니다. 북한이 최대 적국으로 지목된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2005년 당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무기용 핵물질 제조를 위해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빼냈습니다. 갤럽은 2005년 이후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 이란, 중국은 항상 미국의 적국 상위권에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때때로 상위권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인들은 북한과 이란, 중국 등이 미국의 위협을 제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갤럽은 전했습니다. 응답자의 58%는 북한의 군사력, 75%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86%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86%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미국의 위협을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호감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들의 8%만 북한을 호의적으로 본다고 밝혔고 이란은 14%, 러시아는 30%, 중국은 44%가 호의적으로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가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24일 전 세계 160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mnesty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이 계속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이 거부되고 침해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당국이 정보를 극도로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00만 명에 달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들에게 국제전화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외부 세계와 연락하기 위해 밀반입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간첩죄 등의 죄목으로 체포와 구금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전파 방해 등을 통해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 체제 아래서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으로 탈출하려다 체포된 주민들이 늘었다며 가족 중 탈북자나 외부 정보 접근 시도 혐의가 있는 가정의 경우 체계적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주민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해 변호사 접견이나 공정한 재판 없이 구금하고 있으며 여기엔 한국 국적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한 북한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고용주로부터 직접 받아 상당한 부분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안전환경 아래서 극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줄여 주민들이 적절한 식량을 받을 권리가 극도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중앙정보국 CIA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수감시설에서 자행된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 해결 노력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인권 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면서 각국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인권이 더욱 위태로워졌으며 안보를 빌미로 한 가혹한 탄압으로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총체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최고위층 권력자인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중병에 걸려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유력 일간신문인 중앙일보는 25일 북한 권력서열 2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황 총정치국장이 신병치료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1949년생으로 올해 67세인 황 총정치국장은 지난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평양 금수산 궁전을 참배한 뒤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상군과 공군의 실전훈련인 쌍방 기동훈련을 참관했다는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에도 이름이 빠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뉴스 전문 케이블 방송인 YTN도 황 총정치국장이 평소 당뇨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최근 만성 신부전증까지 겹쳐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황 총정치국장이 최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척추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황 총정치국장이 지난해 말 싱가포르를 방문해 척추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황 총정치국장이 원래 척추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북한 간부들은 각종 행사 때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한국 매체들은 또 지난해 12월 혁명화 교육에서 복귀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 역시 엉덩이와 다리 통증을 동반하는 좌골 신경통이 심해져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소식통들은 황 총정치국장과 최 비서 모두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황 총정치국장의 경우 신병치료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임무를 부여받고 대남 도발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인 황 총정치국장과 최 비서의 병세가 악화될 경우 이들이 맡고 있던 역할을 누가 대신할지 등과 관련해 북한 내 권력 변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프랑스의 구호단체가 황해남도에서 식량 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의 두유와 염소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 등을 지원하고 염소 사육 방법을 전수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민간단체인 프리미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사업 담당관은 올해 황해남도 4개 지역에서 식량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evious one ended in November, November 2015. And we submitted a new one, 1,200,000.
베누리의 담당관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황해남도 협동농장에서 진행한 식량지원사업이 지난해 11월 종료됐다며 이 지역 내 또 다른 협동농장 4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원군과 해주시, 벽성군, 삼천군 내 염소농장에서 염소우유로 만든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더 많은 염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염소 사육 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또 두유 제조 기계를 제공하고 두유 생산법과 염소 우유로 요구르트를 만드는 기술도 전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3만 1,50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베누리의 담당관은 덧붙였습니다. 베누리의 담당관은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20만 유로, 미화 132만 달러를 유럽연합에 요청했다며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프리미어 존슨은 황해남도 해주시 배급소에서 빵을 만들어 어린이 15,000명을 포함해 취약계층 18,000여 명에게 일주일에 두 번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e built and we trained the people to be able to make some bread and distribute it in the school.
현지 주민에게 빵을 만드는 기술도 가르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프리미어 존슨은 또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사료 생산 증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업 관계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황해남도 농업대학 축산학과 교수와 학생, 시범농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료 증산 방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프리미어 존슨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이 지원한 자금으로 황해남도 진료소 4개를 세워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의료 전문가를 교육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누리의 담당관은 이 보건 사업이 올해 6월 말로 종료된다며 사업 연장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미어 존슨의 대북 사업은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개인 기부자들의 자금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2년부터 북한에서 식량 지원과 의료, 위생 사업 등을 펼쳐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논란을 불러온 북한이 이 조약에 가입한 목적이 눈길을 끕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1월 25일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스발바르 제도에서 경제와 과학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국제법적 담보를 갖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르웨이 정부가 운영하는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렌테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극저널에 실은 글에서 북한이 경제적 목적으로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렌테인 연구원은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중앙통신이 관련 보도에서 스발바르 제도의 풍부한 광물과 어족 자원을 언급한 대목을 근거로 북한이 조약에 가입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t very apparent at the beginning. The initial statement from the Korea Central News Agency made reference.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는 북한이 경제적인 면을 생각해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하기로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렌테인 연구원은 스발바르 조약 가입으로 북한도 스발바르 지역에서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s a signatory to the treaty, that means that North Korea has the right to conduct business.
북한이 조약 서명국이 된 만큼 북한 사람들도 스발바르 제도에 살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광업 같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발바르 조약 가입국 가운데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노르웨이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스발바르 제도에서 석탄을 캐고 있습니다. 반면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한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 나라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지만 현지에 과학연구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렌테인 연구원은 북한의 기술 수준이나 경제력 그리고 핵실험을 둘러싼 국제정세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북한이 스발바르 제도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들과 협력해 북극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instead, however, you do see an increase of, for examp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요즘 기후 변화로 북극해 주변 선박 항로가 점점 이용하기 쉬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스발바르 조약 가입을 계기로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렌테인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중요한 무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와의 교역을 위해 북극 항로를 이용해 왔습니다. 지난 1920년에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은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드 제도에서 가입국들이 자유롭게 자원 개발과 탐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보장한 조약으로 현재 한국과 중국 등 50여 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북한은 스발바르 조약 가입과는 별도로 그동안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국제 종자 저장소에 자국 종자를 제공해 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제한 토론, 테러 방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야당의 연속 연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오늘이 사흘째가 되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7시 8분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50시간째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7명의 야당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짧게는 1시간 50분부터 5시간, 9시간을 넘어서 최장 10시간 18분 동안 연설을 이어간 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 무제한 연설, 필리버스터와 함께 정치권의 여러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한국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테러방지법 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야당 네네. 쪽에서는 반대를 하면서 이 무제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한층 강화된 테러 방지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의 안전을 좀 지켜야 되겠다. 이 테러 경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야당에서는 테러 경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국민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이 합의되지 않은 채 국회에 상정된 이 과정에 대해서 항의하고 무제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국회 밖에서도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것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야당 쪽의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 일정에 마비를 주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이 여당의 피켓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더해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테러 방지법을 만드는데 야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 이것을 또 단체 피켓 시위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3일 총선거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가장 시급한 법안 처리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바로 선거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날이 바로 내일 26일인데요. 내일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이 멈춰질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회의 필리버스터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록집이 발간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요가 제목이라죠?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회의를 열 때나 정책을 설명할 때 썼던 그 특별한 표현들을 모아놓은 어록집이 발간됐습니다. 평소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을 자주 해서 박근혜식 화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난 3년간 이 대통령의 비유, 은유적 표현을 모아 담은 책, 청와대에서는 역대 정부에서는 발간한 적이 없는 대통령 최초의 비유집이 발간됐다고 크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집은 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맞아서 정책 모음집과 함께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비유집의 제목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이런 말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 박 대통령식 비유 표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를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요? 라고 바꾼 겁니다.
네.
비유집 제목이 그 책의 어떤 내용, 느낌을 딱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경기도 이천 지역의 한 식품 기업이 이 과도한 환경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대통령한테 토로하자 이 환경부한테 융통성을 발휘하라면서 주문했던 그 표현입니다. 청와대는 이 비유집 발간 소식을 전하면서 박 대통령의 비유적인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에 비해서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이 관련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 내용 등을 대중적인 언어로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배려와 진심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비유 표현 책으로 발간했을 정도면 꽤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표현을 좀 들어볼까요?
네. 비유집에 담긴 표현 150여 가지입니다. 경제혁신, 일자리 창출, 문화융성 등 11개 정책 분야로 구분해서 사례집처럼 만들어졌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난해 5월 그 어린이날 행사에서 국민 행복 관련 발언을 하면서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런 비유가 있었고요.
네.
한반도의 그 미래 통일 기반 관련 이야기에서 비유했던 통일 대박. 아시다시피 통일 대박론으로 크게 회자가 됐었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다, 불어터진 국수다,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속담을 들어서 협력을 강조한 것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 먹는 법을 강조하면서 법안 통과를 좀 빨리 하라고 재촉했던 그런 비유 화법도 있었습니다. 보도 기사에도 자주 등장했던 부분인데 직접 조금 들어보시죠.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이제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비유로 하자면은 아주 퉁퉁 불어 터진 국수입니다. 4차 이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속도다. 그러니까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개미가 절구통을 물어간다 하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시킬 때 박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식의 사자성어도 비유집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문현답, 창가문답 이런 게 대표적인데요. 보통 우문현답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물음에 현명한 답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 대통령의 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어절의 앞글자를 일단 축약합니다.
아, 네.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분야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면서 현장에서 찾아라. 이걸 강조하면서 우문현답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고요.
네.
박 대통령이 만든 신조어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창가문답. 창조경제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창조경제의 가시화는 문화의 답이 있다. 박 대통령의 신조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각종 인터넷 포털 뉴스 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인기 검색어에도 올라와 있을 정도니 화제는 정말 화제입니다. 하지만 그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적인 댓글도 적지 않게 보이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지도자의 어록은 고이 간직하고 외우고 새겨야 하는 존재라고들 얘기합니다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있고요. 어록집보다는 번역집, 대통령의 말을 이해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번역집이나 해석집이 먼저 나오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 또 대통령의 그동안의 말실수를 좀 꼬집어내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자, 박 대통령이 펴낸 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52만 명이 넘는다는 소식이 있는데 미화로는 얼마가 되는 금액입니까? 억대가요.
네, 요즘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오늘 기준 환율이 1달러에 1241원이었는데 계산해보면 한국 돈 1억 원, 8만 580달러가 됩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한국에서 총 급여가, 그러니까 1년에 받는 월급이 1억 원 이상인 근로자를 공개했는데 52만 6,689명이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최근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의 지주회사의 알파벳의 주식 시가총액이 애플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서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1위의 기업이 된 알파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